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35절에서 40절 말씀까지 신약성경 76면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무난 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옛날 이야기입니다. 초등학교 어느 아이가 집에 돌아와서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엄마가 집에 돌아온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오늘 너 성적표 받아왔니? 예, 받아왔어요. 네, 성적표 보여드리기 전에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이 있어요. 엄마는 음악가가 좋아요? 미술가가 좋아요? 네, 엄마는 딸아이가 음악이나 미술에 소질이 있어서 그 둘 중에 하나가 되기를 원하는 줄 알고 얼른 대답을 했습니다. 그야 둘 다 좋지. 그러면 수학과와 과학과는 누가 더 좋아요? 그것도 둘 다 좋지. 그럼 됐습니다. 여기에 성적표 있습니다 하고 어머니께 성적표를 보여드렸습니다. 성적표를 보니까 음악도 가, 미술도 가, 수학도 가, 과학도 가를 맞았습니다. 엄마가 화가 많이 나서 회초리를 들었습니다. 그때 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엄마는 과학도 음악과 미술과 수학과 과학과 모두 좋다고 했잖아요. 그 말에 할 수 없이 엄마는 들었던 매를 내려놓고 말았습니다. 공부는 못하지만은 재치 하나만큼은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위안을 삼았습니다. 옛날에는 수우미양가로 우리의 성적을 평가를 그렇게 표시를 했었습니다. 수가 많으면 공부를 잘하는 아이고 가가 많으면 놀기를 좋아하고 공부는 못하는 아이처럼 그렇게 되어 있었죠. 어떤 사람은 음악은 가, 그 다음에 수학은 산수는 수, 국어는 가, 또 과학은 수, 이렇게 가, 수, 가수 이렇게 맞다 보니까 나중에 가수가 되었다 라고 하는 우스갯소리도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100점 만점 기준으로 해서 60점 이하가 되면은 그때는 낙제 점수다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하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점수를 매기신다면은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어떤 점수를 주실 것 같습니까? 요즘의 추세가 어떠냐면은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평가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 내 인생에 대해서 평가하지 마십시오. 그냥 편한 대로 살고 싶은 대로 살도록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 자존감을 높일 필요도 없고 열등감도 치유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그냥 있는 그대로 살되 누구도 함부로 내 삶에 평가하지 마시고 나는 나대로 살 겁니다. 이런 풍조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멋있어 보이기는 하죠. 그런데 이러한 풍조가 위험한 것은 진리 문제까지도 이와 같은 잣대가 주어지면 큰일 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리 문제로 넘어오면 문제는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확실합니다. 하라, 하지 말라. 이것은 잘하는 것이고 저것은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하는 하나님의 계명은 선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진리는 풍조를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멋있는 것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 평가가 분명하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상대적으로 평가를 하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해야 될 계명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계명이 있는 것이죠. 근데 지금 이 시대는 그 선들이 점점 모호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혼란이 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평가하실 때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평가를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열두 해를 혈루증으로 앓다가 예수님 뒤에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고 치유함을 받았던 그 여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칭찬하셨습니다.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칭찬하셨죠. 예수님께서는 아주 순수하게 예수님을 믿었던 이 여인에 대해서 합격점을 주셨습니다. 신앙의 우등생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로마의 백부장에 대해서도 내가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도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방인이었던 백부장에게 너는 신앙의 우등생이다 라고 하는 평가를 내려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앞에 두시고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을 들으시고 난 이후에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크게 칭찬을 하시면서 바요나 시므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아버지의 말씀이 베드로에게 들어갔고 베드로가 그것을 아멘으로 받았고 수긍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베드로야 네가 복이 있다라고 하시면서 칭찬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우리의 믿음을 보시며 평가를 하시면서 점수를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열두해를 혈루증으로 앓았던 그 여인은 상황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왔지만은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합격점을 주셨고 베드로도 아마 A학점을 받았을 것 같습니다. 이와 반대로 가장 낮은 점수인 가에 해당하는 점수가 있습니다. 서기관들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저들을 삼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이 말은 서기관들의 신앙생활은 낙제 점수이니까 너희들은 그들과 같이 하지 말고 피하라 그 말씀이죠. 이 삼가라고 하는 이 말보다도 더 혹독한 평가가 있는데 화로다라고 하는 평가입니다. 오늘 읽었던 이 말씀과 똑같은 상황에서 마태복음에서는 조금 더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예수님께서 어떤 평가를 내리셨느냐 하면은 우리는 절대로 이 이야기를 들어서는 안 되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화 있을 진저 너희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여 그렇게 평가를 하셨습니다. 화 있을 진저 너희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여 무려 일곱 번에 걸쳐서 이 일곱 과목에 대해서 화 있을 진저라고 낙제 점수를 주셨습니다. 복이라고 하는 말이 가장 좋은 점수에 해당하는 반면에 화라고 하는 평가는 가장 나쁜 점수에 해당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니까 뭐 그 정도 받았겠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성경 말씀을 가장 가까이 하던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긴다고 자부하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경각심을 가져야만 되는 것이죠. 저는 우리 드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까 내가 많은 것으로 너에게 갚아주겠다라고 하시는 주님의 이 믿음의 우등생이라고 하는 평가를 다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욕심을 내셔야 돼요. 이런 말씀에 대해서는 나는 반드시 누구보다도 앞서가는 학생이 될 거야, 믿음의 우등생이 될 거야 라고 하는 거룩한 욕심을 다 가지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죠.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들은 순종을 하고 있습니까? 불평하고 원망해야 되는 그 순간에도 참고 기도하면서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오히려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일어서고 있습니까? 가장 작은 것에서부터 여러분들의 신앙이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 점수도 하나님께서 체크를 해 나가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을 하면서 살 거야 라고 하는,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 거야 라고 하는 이 기본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무엇을 보고 낙제 점수를 주셨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자부하던 사람들입니다. 합격점을 받는 다음에는 이들이 최고 학점을 받아야 될 겁니다. 그런데 왜 이들이 이토록 낙제 점수를 받았습니까? 그 중에 한 단면을 예수님께서 콕 찍어서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35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새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네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이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왜 말씀을 이렇게 하셨을까라는 의문이 듭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중심으로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다라고 하는 그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정면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를 하셨습니다. 메시아는 분명히 혈통적으로 다윗의 자손이 틀림이 없습니다. 성경에서 계속해서 예언을 해왔었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다윗의 혈통에서 날 것이고 다윗의 자손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은 절대로 틀린 것이 아니라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에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라고 하셨죠. 마태복음 1장을 보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족보라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 람, 아미나답, 나손 살몬, 그 다음에 이세, 다윗이 나오죠. 그리고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쭉 내려오다가 마지막 마태복음 1장 16절 말씀을 보면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하면서 아브라함 때부터 예수님 때까지 예수님께서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형통을 따라서 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기하신 문제가 너희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는데 과연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부르고 있느냐 이 질문을 던지신 것이죠. 이 질문 속에는 너희가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을 하는 것은 잘못됐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는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다윗의 자손이다라고 말씀을 할 때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은 다윗의 우리의 위대한 왕이 되어서 주변을 다 정복을 하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아주 강력하고 부강한 나라를 만들어 주었던 것처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메시아도 그와 같은 왕이 되어서 지금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로마로부터 우리를 해방을 시켜주고 또 주변의 아랍국으로부터도 우리를 해방을 시켜주고 경제적으로도 잘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줄 메시아로 그들은 기대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다 라고 그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자기들이 믿어야 할 대상으로서의 메시아를 기다린 것이 아니라 메시아는 당연히 이래야 한다라고 하는 그들만의 메시아관을 만들어 놓고 그 틀 속에 메시아를 가두어 놓고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누구의 영향이었습니까? 성경을 가장 많이 읽고 또 필사도 하고 가르치기도 했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영향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바가 바로 이것입니다. 누구보다도 다윗 왕부터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 않았다. 이 서기관들처럼 생각을 하고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직접 밝혀주셨습니다. 36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를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라고 되어 있죠.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그러니까 앞에 주께서는 뒤에 주께서와 다른 주님이시죠.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다윗은 지금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명확한 것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기록을 한 것이죠. 주께서는 누구냐 하면은 하나님 아버지를 말하는 겁니다. 내 주께 이르시되, 여기서 말하는 내 주께는 바로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쉽게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 예수님에게 말씀을 하시되 하면서 내가 내 원수를, 이게 원수는 누굽니까? 사탄과 그의 졸개들을 말하는 것이죠. 귀신들을 말하는 겁니다.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발 아래에 끌고 와서 그게 둔다라는 말은 곧 이제 모든 것이 끝나고 심판을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서라 하셨도다. 하나님의 우편에 앉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동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말했던 내 주께, 즉 그리스도는 내 후손, 혈통의 후손으로 오기는 오지만 그분은 나의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주님은 하나님과 동격으로서 단순히 이 땅만을 통치할 왕이 아니라 온 세상을 통치할 왕이시고 이 세상의 임금인 사탄을 그 발 아래 두면서 심판까지 하실 수 있는 왕이라고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이 유대인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해석을 하고 있던 그런 다윗 왕과 같은 그런 군주가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동등된 분으로서 온 우주를 통치하실 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단순히 유대인들만의 왕으로 오실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다윗이 이렇게 명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다윗은 오실 메시아를 이렇게 하나님과 동격으로 두었고 심판주로 높이 받들고 있었고 그분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지 다윗 왕과 같은 그렇게 유대인들만을 위한 왕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 너희들은 너희들의 마음대로 메시아를 규정을 지어놓고 그렇게 성경을 해석을 하고 있느냐라고 꼬집으셨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자기 생각이나 자기 필요에 맞추어서 인식을 하고 있는 것에 위험성이 여기에 있습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래야 합니다 하면서 나 자신의 마음에 하나님은 맞아야 하는 것이고 그래야만 나는 그분을 잘 섬길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생각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도 하나님은 내게 이렇게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내 기도를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들어주셔야만 합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주십시오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다음 우리의 생각 속에는 하나님의 뜻과 내 기도가 다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생각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기도하는 대로 반드시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라고 기도하고 있으면은 나중에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은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다라고 여기까지 나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져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철저하게 인본주의적인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유대인들에게 가르치고 있었던 그 신앙이 바로 인본주의적인 신앙이죠. 별것 아닌 것 같죠. 위험하지 않은 것 같죠. 굉장히 위험합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메시아는 이런 메시아인데 왜 당신은 와서 전혀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고 다르게 하고 있느냐. 우리는 당신이 메시아라면은 민중을 다 봉기시켜서 로마를 물리쳐야 되고 우리나라를 잘 살게 만들어 주어야 되고 우리나라가 부강하도록 해 주어야 되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당신은 메시아가 아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을 박아서 당당하게 죽였던 것입니다. 성경을 마음대로 해석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을 완전 반대로 가게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위험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해석을 정말로 조심해서 해야 합니다. 요즘에 유튜브에 들어가면은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시청을 할 때 조금 조심하고 무엇보다도 성경 말씀을 늘 읽으면서 말씀에 근거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에 저에게 두 서너 분이 저에게 영상을 보내주셨는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어제 우리 교육자들에게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어떤 한 여성도가 계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하게 들었다면서 그 음성을 녹음을 해서 유튜브에 올렸고 그걸 또 많은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수백만의 사람들이 클릭을 했고 다 들었던 것 같고 분명히 우리 교회 성도들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내용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백신을 맞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 이 백신을 맞게 되면은 하나님에게서 점점 거리가 멀어지게 될 거고 하나님께서도 싫어하게 될 것이고 나중에 이제 666표를 받게 될 것이고 거절을 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주요 요지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하게 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지난주에 제가 광고를 하면서 백신을 맞으십시오. 그리고 또 마스크도 철저하게 쓰십시오. 손도 깨끗하게 씻으십시오. 라고 여러분들에게 광고의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어떡합니까? 저도 백신을 맞았는데요. 지난주 수요일에 여분이 있어서 연락이 와서 병원에서 그래서 가서 백신을 저도 맞았습니다. 저 어떡합니까 이제? 큰일 났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 있습니다. 전 세계가 우리나라만 백신을 맞고 이런 것은 아니고요. 전 세계가 백신을 다 맞으면서 하나가 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 한 이슈로 인해서 하나가 되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마지막 시대의 징조는 맞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결국 전 세계인들이 이 표를 받으면은 아주 편리하게 미국에서도 매매를 할 수 있고 한국에서도 매매를 할 수 있고 너무나도 편하게 매매를 할 수 있는 표가 나오기는 나올 겁니다. 저는 지금 이 현상들이 바로 그때를 위한 준비 작업이라는 생각도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인들이 다 같이 이것을 맞자, 666표를 받자라고 하는 그런 시대가 올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거에 대해서 너무나도 극단적으로 나가는 것은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받아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면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보혜사 성령이 너희 가운데 임하게 되면은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말씀들을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실 것이다. 가르쳐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실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으로 주신 이 말씀에 떠나서는 말씀을 주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에 근거해서 위배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나오는 이 백신들은 맞아도 괜찮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맞으셔도 괜찮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맞지 말라고 했던 그 표는 분명하게 매매를 위한 것이고 그것은 이마와 오른손, 이 손에 맞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늘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해석을 해나가고 분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함부로 그렇게 유튜브나 또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들에 대해서 혹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본주의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되 특별히 성경 말씀 중심으로 이 말씀 중심으로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면서 읽어야 되고 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이러한 방식으로 말씀을 하시는구나 이러한 투로 말씀을 하시고 이러한 단어를 사용을 하시고 이런 환경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구나 그래서 말씀을 자꾸 묵상을 하면은 하나님과 친근하게 또 하나님과 가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과 동등된 분으로 믿어야 합니다. 다윗처럼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을 주님으로 부르듯이 예수님 또한 우리도 주님으로 고백을 해야 합니다. 이 고백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로마가 통치하는 모든 곳에서는 두 사람이 길을 가다가 만나면은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가이사는 주님이십니다. 뭐 이 독일 군들이 하일 히틀러 이렇게 인사를 했던 것처럼 이들도 황제를 신으로 승격을 시켜놓았기 때문에 가이사가 주님이십니다. 그러면 상대방도 가이사가 시저가 주님입니다. 이렇게 서로 화답을 했죠. 그런데 신실한 기독교인들은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아닙니다. 나의 주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시저가 나의 주님이 아니라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원형 경기장에 끌려가서 순교를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 이 죄 때문에 죽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 속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까? 이것은 내 원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원대로 살겠습니다. 이 고백이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그분은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그분의 노예입니다. 이 의미입니다. 이것은 내 중심으로 살 것이 아니라 내 주인의 중심으로 주인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것이죠. 그래서 메시아는 이래야 한다. 이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메시아라면은 메시아가 행하는 대로 순종하고 듣고 따라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내가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가다가 보면은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것이 때로는 내 마음에 맞지 않는 일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눈물을 흘리면서도 그 길이 나의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이라면 그 길을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는 성도의 올바른 행위라고 하는 것이죠. 비록 그 길이 가시밭길이라 할지라도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가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고 찬송하면서 가는 것이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이죠. 하나님 왜 내 생각대로 내 기도대로 하시지 않는 겁니까? 이것이 아니죠. 우리 가슴에 못이 박혔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그 길을 가라 그러시면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길이 올바른 길이고 아 내가 정말로 잘 걸어왔구나. 그러니까 내게 주어진 환경에 대해서 감사하는 성도가 진짜 성도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낙제 점수를 받은 두 번째 이유는 그들의 신앙이 외식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들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다녔습니다. 점잖게 행동도 천천히. 근데 이 가운을 회당 예배 때만 입은 것이 아니라 시장에 갈 때도 그 가운을 입고 갔습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보고 달려와서 인사를 합니다. 백성들은 서기관들을 랍비 또는 선생님 이렇게 불렀습니다. 때로는 영적인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버지여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서기관들은 이런 말 듣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에서도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거룩하게 그런 모습으로 보여주었죠. 서기관들이 좋아했던 것은 또 있습니다. 회당에 들어가면은 특별석에 앉았습니다. 성경책이 있는 가장 높은 그 자리에 당당하게 가서 앉았죠. 가장 앞쪽입니다. 잔치집에 초대되어 가면은 항상 가장 좋은 자리, 윗자리에 앉으려고 했습니다. 윗자리는 입구에서 가장 먼 쪽이고 주인의 바로 옆자리입니다. 서기관들은 이렇게 외식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무엇인가 굉장히 하나님의 종으로서 인정받는 그 자리에 실제로 내가 서 있다라는 이러한 착각에 빠져 있었던 것이죠. 외식이 무엇입니까? 외식이라고 하는 것은 겉만 꾸미는 것을 말합니다. 속은 그렇지 않은데 겉만 번지르르하게 꾸미는 것을 말하는 거죠. 속은 어떻게 되어 있든지 상관하지 않습니다. 나는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인사를 받고 높은 자리에 앉으면 된다라고 하는 이 생각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 위험하냐 하면 여기에는 진정성이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겉에만 있고 속에는 없습니다. 이 죄를 누가 지었냐 하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책임자들이 이 죄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조심을 해야 될 부류가 우리 교회에도 있습니다. 지금 이 세대 모든 교회들에 특별히 조심을 해야 될 부류가 바로 설교를 하는 목회자들, 대표 기도를 하는 장로, 장례집사, 권사들, 그리고 앞에 나와서 마이크를 쥐고 찬양하는 찬양팀들, 그리고 찬양대원들, 지휘자들 모두가 다 정말로 조심을 해야 될 부류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예배를 진행을 해 나가야 되니까 겉과 속이 달라도 일단 겉은 거룩하고 좋게 보여져야 하는 입장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에게 주어지는 결론이 무엇입니까? 40절에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이 말씀은 다음 주에 살펴볼 말씀입니다.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겉모습만 꾸미고 있는 그 신앙인들에 대해서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회중 속에 앉아있는 우리는 괜찮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진정성을 잃어버리면은 이와 같은 예수님의 평가를 다 받고 낙제점을 받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 가장 칭찬을 받아야 할 일꾼들이 가장 중한 판결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오랫동안 교회를 다녀서 큰 칭찬을 받아야 될 성도들이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중한 판결을 받는다면 얼마나 가슴 아파하면서 통탄해할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평소에 진실된 성도가 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적어도 홀로 하나님 앞에 앉아서 눈물로 기도를 하고 있는 성도는 그래도 그나마 그 마음이
겉과 속이 같고 하나님 앞에 진정한 모습을 갖추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겸손한 성도가 진짜 겸손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 보지 않더라도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누가 보지 않는 상황에서도 누가 알아주지 않는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1대1로 무릎을 꿇고 앉아서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면서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서로 나누고 교제하고 했습니까? 이것이 없다면은 단순히 우리는 보여주기 위한 성도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라 보아도 틀린 말은 아닐 겁니다. 적어도 목사가 알아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옆에 있는 성도가 알아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주님 앞에 홀로 나와서 무릎을 꿇고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 성도는 진짜입니다. 그 성도는 하나님께서 잘했다라고 칭찬해 줄 수 있는 진짜 성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마음속으로 다짐을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과 진짜 관계를 가질 거야. 나는 하나님 앞에서 진짜 올바르게 살 거야. 누가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진짜 성도로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 거야.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 거야. 진짜 성도로 살아갈 거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그냥 거룩한 모습만 보여지는 성도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진짜 아버지와 자녀로 허물없이 웃고 웃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어서 칭찬받고 너는 참 신앙의 우등생이었다라고 하나님께서 합격점을 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